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유난입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음악은 영화 Last Exit to Brooklyn,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에 흐르던 아름다운 음악 A Love Idea 였습니다. 굉장히 아름답네요. 네. 록밴드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리더죠. 마크 노플러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6827님, 윤디, 남들 다 잠든 이 시간, 경청은 이제 같이 있으면 편안한 친구 같아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편안한 친구 같다라는 말. 굉장히 듣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박미정님, EBS 반디 어플 다운받아 듣고 있어요. 좋은 음악들 덕분에 소녀적으로, 네, 돌아간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소녀 박미정님.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함께 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EBS 경청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사연 남기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 EBS 리슨 통해서 언제든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전해주세요. 또 인터넷 라디오 반디, 모바일 EBS 반디 통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곧장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김에스더님이 신청하신 백아연의 4개 남은 3가지 듣고 와서 책 읽어주는 여자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책 읽어주는 여자, 오늘도 박기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네. 오늘은 또 머리를 네. 이렇게 질끈 묶으셨네요.
질끈? 네. 되게 정성스럽게 묶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성스럽게 질끈. 네.
파마기가 많아서 네, 또 이렇게 대충 묶으면 많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네.
네.
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더워 보인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 저는 파마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제 좀 그냥 다니고 싶었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들이 많이 저를 보고 더워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네, 묶었습니다. 네. 저도 시원하고 많이 시원하네요. 맞아요.
네, 시원해 보입니다. 자, 이제 장마철이죠, 이제.
그렇죠. 네. 네.
비 오는 날 혹시 장마 그 부츠, 레인 부츠라 그러죠?
네.
신으세요?
많이들 신으시는데 저는 없어요.
왜 없으세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뭐 좋아하고 안 신어봤기 때문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요즘에는 그 레인 부츠가 좀 이제 패션처럼 네. 신기도 하는데 저는 레인 부츠를 사면 글쎄 얼마나 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냥 조금 건강에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건강해요?
발 건강에. 발 냄새라기보다는. 네. 그 레인부츠가 네. 보통 뭐 합성수지나 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맨발로 신으면 통풍이 안 돼서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내 발은 소중하니까.
내 발은 소중하니까.
그런 또 이렇게 소재나 그런 것도 이 구매를 하실 때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하시나요?
많이는 아니고 좀 생각은 하죠. 근데 레인부츠는 전 처음부터 사서 신어야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기 때문에 글쎄요. 네. 신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지금 입고 계신 옷도 막 다 실크랑 캐시미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혹시 남자분들도 요즘에 레인부츠 신으시는 분 계시던데 유난히 있으세요?
요즘에 저는 없는데 요즘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패션 아이템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죠.
예. 네. 저는 안 신어봤는데 그냥 뭐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패션 아이템으로서 어.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냥 그 모내기 장화 같이 생겼던데.
남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색깔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요즘엔 그런 것도 있던데요. 다리가 굵고 짧은 사람은 또 어떤 모양의 레인보치가 그걸 어. 보완한다 막 이런 것까지 있어요.
몸매 보정 얘기까지.
보정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네. 보이게 더 얇게 보이고 뭐 이런 어. 거. 그런 게 있고 근데 모르겠어요. 또 쉬는면 좋을 수도 있죠. 피 많이 올 때는 조금 네.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하고 발이 네. 다 젖으니까.
확실히 이런 젖는 거나 그런 거에는 많이
도움이,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김중혁 작가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네. 오늘 세 번째 날인데 오늘은 우리 방금 레인부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패션의 하나가 됐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마침 오늘 첫 번째 글은 패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옷 구경, 사람 구경. 많은 남자들이 쇼핑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한다고 들었지만 나는 동네 옷가게에서 옷 구경하는 것을 무척 즐기는 사람이다. 옷은 직접 가서 보는 게 좋다. 재질도 확인하고 디자인도 구경하고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도 보면서 어슬렁거리는 게 좋다. 내가 엄청나게 멋진 스타일의 남자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지만 최소한 나는 내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어떤 옷이 내게 잘 어울리는지 안다.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남자가 많지 않다. 멋진 스타일의 남자는커녕 자신의 옷을 직접 고르는 사람도 만나기 힘들다. 서른 중반이 될 때까지 어머니가 사주는 옷을 입는 사람도 있고 아내가 사주는 옷을 무조건 입는 남자도 많다. 대부분 자신의 옷을 고르지 못한다. 만약 주변에 자신만의 스타일로 옷을 입는 40대 남자를 한 명이라도 알고 있다면 그 옷이 넝마든 명품이든 자신만의 스타일이 확고한 40대 남자를 한 명이라도 알고 있다면 당신은 행운아일 가능성이 높다.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눈을 정화하기 위해서라도 사토리얼리스트라는 책을 읽어보길 권한다. 책의 저자 스콧 슈만은 2005년 가을 카메라를 들고 뉴욕 거리로 나가 패셔너블한 보통 사람들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자신의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다. 그의 사진은 방문자들에 의해 순식간에 세계로 퍼져나갔다. 사토리얼리스트는 그 사진을 모은 책이다. 스콧 슈만의 서문도 멋지다. 나는 사람들이 타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각각 영감을 얻어 저마다 다른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이 책에 글이 많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다양하고 대조적인 모습에서 영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책에 실린 사람들의 나이, 수입, 국적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에 무척 자부심을 느낀다. 이들의 겉모습은 전혀 다를지 모르지만 의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책을 보면 알겠지만 사진 속 인물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어쩜 그렇게 모두들 멋진지 사진을 한 장씩 찢어서 벽에다 붙여두고 싶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옷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사토리얼리스트를 보면서 한국의 교복을 생각했다. 나는 하루빨리 교복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교복이 없어지고 남자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렇게나 입어보고 옷을 찢어보기도 하고 말아보기도 하고 잘라보기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라난다면 최소한 자신의 옷은 자신이 직접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그건 패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허용과 관용의 문제일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느냐가 패션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서로의 옷을 바라본다. 옷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아이들이 더 많은 옷을 경험할 때, 내 친구가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 알게 될 때, 내가 좋아하는 옷과 친구가 좋아하는 옷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때, 우리의 판단은 좀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교복을 없앨 수 없다면 사토리얼리스트 같은 책을 교재로 쓰는 것도 좋겠다. 한 명 한 명의 옷차림을 보고 토론을 하는 거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면 나도 지금쯤 좀 더 멋진 인간이 됐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 사토리얼리스트를 보고 있으면 아, 저렇게 늙으면 좋겠다 싶은 남자들이 참 많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마돈나의 Vogue였습니다. 어, fashion.
네.
파숑. 네. 네. 옷 구경, 사람 구경이라는 네. 글이었어요.
이번 글 어떠셨어요? 유난 씨도 패션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죠?
저 관심이 많이 있는 편인데 잘은 몰라요.
정말요?
네. 그냥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주서 입고 그냥 오는 편이에요. 네, 관심은 많죠. 보는 거 좋아하고.
네.
근데 뭐 잘 막 맞춰서 입고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공연하실 때 그 옷 코디는 주로 누가 해요?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아, 따로 있으세요?
네네네.
오, 그러시구나.
공연이나 이제 뭐 방송이나 아니면 뭐 촬영이나 그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컨셉에 맞게 하는데 제가 공연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5년 됐어요. 근데 이제 학생 때도 그렇고 이제 공연을 많이 보잖아요.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공연 때 보통 이 클래식 연주자들은 턱시도를 다 입고.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네. 하죠. 근데 그 제가 공부했던 이 재즈라는 음악은 모르겠어요. 이 그 재즈가 이제 처음 생겨나고 그런 게 약간 흑인 음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프리하고 그런 옷차림에 연주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공연을 보러 갔을 때. 그래서 대부분 그냥 이제 뭐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뭐 엄청난 대가든, 뭐 얼마 안 된 신이든, 그냥 다 비슷하게 굉장히 편안한 옷차림을 입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클래식은 저렇게 탁 갇혀 입고 하면서 재즈는 왜 저렇게 좀 허름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너무 캐주얼하게 입지? 그런 의문을 항상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공연을 하면 나는 무조건 수트를 입고 타이까지 탁 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공연을 할 때마다 타이를 맬까 뭐 그걸 고민을 하다가 보우 타이를 나비 넥타이를 네. 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제서부턴가 이제 그 수트의 나비 넥타이 그게 약간의 그 상징처럼
유난 씨 공연에
네, 됐었죠.
그렇게 됐군요.
네.
어쨌든 뭐 스타일리스트 분이 옷을 골라주신다고 해도 컨셉은 유난 씨가 잡으신 거네요. 처음에.
그렇죠. 옷을 이제 한 세네 벌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제가 골라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정은 제가 하는데.
그래도 그게 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패션에 어느 정도 감각이 있으시니까
네.
그렇게 멋진 공연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네. 방송 라디오 방송 오실 때는
네.
굉장히 편하게 입으시잖아요.
네. 아, 여기 써있는 대로 읽어주세요.
왜요?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방송할 땐 왜 그렇게 입고 오세요?
네. 아, 제 뭐. 의지와 다른 질문이길래, 네. 저는, 어떠세요? 라디오 오실 땐 조금 편하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고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편안한 복장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또 그 중에도 좀 센스 있게 입으시잖아요.
아니, 뭐, 라디오 오는데 수트 입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아니, 보기 좋고요. 편안하고.
입고라고요? 나비 넥타이 메고.
아, 저도 라디오 네. 방송을 많이 하니까 저도 그래서 편하게 입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박기민 씨도 내일부터 드레스 입고 오세요. 네, 저도 나비 넥타이에 수트 입고 오겠습니다.
여기 계신 지금 네. 저희까지 포함해서 모두 일곱 분이 있거든요. 네. 일곱 분 드레스 코드를 맞추죠. 하루 날을 잡아서.
그럴까요?
저희만 입고 오기는 좀 그렇고. 네.
우리 박기민 씨는 뭐 나만의 패션 철학 이런 거 있으신가요?
철학이라고 할 것까지 없고요. 저는 정말 편한 거. 더울 때는 시원한 거, 추울 때는 따뜻한 거. 네. 그게 우선이고요. 일단 네. 저한테 맞아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입었을 때 굉장히 멋진 옷이에요. 근데 저한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저한테 맞는 옷을 그냥 편한 거를 입어요. 제 눈에 이쁜 거.
본인한테 맞는다, 안 맞는다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제가 판단하죠.
본인이 판단하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예뻐서 네. 입으면 다른 분들도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입고 거울 보고 됐어.
이거야.
넌 합격이야. 약간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맞아요.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다 옷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패션에서 진짜 중요한 건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 그렇죠.
똑같은 옷을 입어도 네. 정말 자기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워킹을 하는 사람과. 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그 막.
그런 음악을 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네. 자신감 있게 다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좀 자신감 있게 이렇게 다니시는 편이시죠?
뭐 일단 제가 입은 옷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니, 합격한 옷이에요, 일단.
신경 안 써요.
딱 당당하게 걷고 있는데 저쪽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똑같은 옷 입은.
저... 없었는데 글쎄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없는데 저 아시는 분이 결혼식 갔는데 원형 테이블에 앉잖아요.
어머.
바로 옆자리에 자기랑 똑같은 옷을 입은
어머, 어머.
여자가 앉아있었더래요.
그래서요? 너무... 같이 앉아계셨대요? 네, 쌍둥이처럼?
둘이 이러고 있다가.
사람들은 속으로 네.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고 봤겠네요. 그죠?
되게 엄청 그... 민망할 것 같아요.
아, 저도 민망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신발 똑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신기한데.
맞아요.
옷을 똑같이 입고 있으니까.
그러게. 그리고 똑같이 입고 옆에 앉긴 진짜 힘들죠.
네. 그렇죠.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네.
이번 주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읽고 있는 책입니다. 김중혁 작가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네, 함께 하고 있는데. 조금 전 그래서 옷이 자기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는요. 옷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의 개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들려드릴게요. 동네가 사라진다. 팝콘 때문에 짜증나서 못 살겠다. 극장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다. 팝콘에 대한 짜증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냄새다. 이제는 팝콘 냄새가 극장의 아이콘처럼 돼버렸지만 나는 느끼한 버터 냄새만 맡으면 토할 것 같다. 2단계는 쩝쩝거리는 소리다. 돌비 서라운드 시스템이 무색할 정도로 사방에서 팝콘을 씹어댄다. 3단계는 팝콘 상자 바닥 긁는 소리다. 어찌나 깔끔하게 팝콘을 먹는지 종이 상자를 벅벅 긁어댄다. 화면에서는 주인공이 슬퍼하고 있는데 사방에서 부스럭거린다. 나 나만 예민한 건가? 아니면 다들 참고 있는 건가? 아니면 주위가 너무 시끄러워 소리로 맞대응하는 건가? 영화를 보러 온 건지 팝콘과 콜라를 먹으러 온 건지 모를 정도다. 극장 입구에는 영화 관람에 방해되는 음식은 반입을 금지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팝콘의 냄새와 소리는 영화 관람에 방해되지 않는 모양이다. 내가 참아야 하나? 극장의 주 수입원이 팝콘과 콜라 판매라고 하니 영화 싸게 보려면 그 정도 불편은 참아야 하나? 억울하다. 팝콘이 주 수입원이라 영화 선정도 팝콘과 어울리는 게 우선인가? 이러다가 영화 감독들이 팝콘 먹으며 볼 수 있는 영화만 만들어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될 정도다. 멀티플렉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영화의 종류는 멀티하지 않다. 서너 개 상영관에 똑같은 영화 포스터가 걸려있다. 전국 어디에서나 비슷한 영화가 상영되고 비슷한 맛의 팝콘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걸 문화의 평준화라고 불러야 하나? 동네 극장에 갈 때마다 동네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전국의 모든 멀티플렉스는 시설과 디자인이 비슷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동네가 구분되지 않는다. 동네에 있긴 하지만 별 세계로 들어서는 기분이다. 어쩌면 전국의 모든 멀티플렉스는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상상도 하게 된다. 가스 제닝스 감독의 나의 판타스틱 데뷔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동네 극장에서는 동네 꼬마가 심심풀이로 만든 영화를 상영해준다. 아는 동네 사람 얼굴 보는 맛에 모두들 재미있게 본다. 나도 그런 상상을 해본다. 영화 시작 전에 동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만든 단편 영화 한 편을 전체로 맛본다면 어떨까? 꿈 깨자. 영화 상영 횟수를 한 회라도 늘리기 위해 상영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빡빡한 세상이다. 동네란 게 남아있긴 한가? 동네 서점은 하나씩 줄어들고 동네 극장은 소멸 직전의 단계이며 동네 구멍가게들은 위태롭다. 기업형 슈퍼마켓은 동네의 마지막 상징이자 보루였던 구멍가게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나는 한때 구멍가게 집 둘째 아들이었다. 동네 입구에 있던 우리 집은 기능이 많았다. 우선 동네 사람들의 생필품을 조달했으며 동네 주민들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이기도 했으며 동네를 찾아오는 낯선 사람에게는 길 도우미가 되어주었고 상영 중인 영화 포스터를 붙인 유리창은 문화 게시판 역할을 했다. 멀티라는 건 이 정도가 되어야 써먹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 무작정 그때가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동네보다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보아야 한다. 하지만 동네가 사라진다는 건 안타깝다. 동네가 사라진다는 건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고 가격표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누구네 가게, 누구네 철물점, 누구네 이불집 같은 이름이 사라지고 슈퍼 슈퍼마켓이라는 섬뜩한 명칭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수많은 이름들이 지워지고 난 그 자리에 들어선 슈퍼 슈퍼마켓을 보고 있으면 나는 자꾸만 팝콘이 떠오른다.
낭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현철의 동네였습니다. 동네가 사라진다.
네.
네. 동네가 영어로 뭐죠?
모르겠네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타운인가 타운? 타운 is disappearing.
네. 그거 하시려고?
네, 그거 하려고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가 네. 사라진다. 맞는 말인 것 같아.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요즘에 옛날 어렸을 때만 해도 야 네가 우리 동네로 와. 우리 동네는 뭐도 네. 있고 뭐 문방구 가자. 뭐부터 시작해서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제가 사는 동네만 생각해도 다 그냥 그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식당 뭐 누구나 말하면 아는 뭐 호프집
맞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포맷이 다른 동네 가도 또 있잖아요.
다 있죠.
맥주집도 있고 마트도 있고 뭐 빵집도 있고 그러니까 동네만의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개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그래도 남았지만 정말 동네 서점 이제 보기 힘들어졌고요. 워낙 그쵸. 대형 서점들이 있기 네. 때문에 지점별로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동네 빵집도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맞아요. 없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그 빵집은 그러니까 다 거의 정말 본인 이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유명한 빵집이 맞아요. 저희 동네에 서경수 빵집이라고 있었어요. 네. 사장님 성함이 서경수.
저희는 권영옥 빵집이었어요.
그럴 수 있었고 저희 집에 또 닭집. 요즘엔 네. 또 다 프랜차이즈 다, 치킨집이잖아요.
네, 다 그렇죠.
저희 동네의 시장 근처에 있었던 굉장히 맛있던 집이에요. 네. 덕산 닭집이라고 있었어요. 덕산이 아마 그 사장님 고향인가 봐요.
네, 네.
충청도 어디 있는 뭐 그런 걸 거예요. 네. 덕산 닭집. 아, 그립네요. 네.
네. 그쵸. 요즘에는 근데 그런 가게들을 찾아볼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맞아요.
네. 요즘에는 뭐, 다 큰 회사에서 운영한 그 프랜차이즈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아, 옛날에 이런 그 동네 슈퍼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그럼요.
무슨 슈퍼였어요?
아,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저희 옆집이 바로 슈퍼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옆집에 사는 그 아주머니가
네.
업종을 자주 변경을 하셨었는데
아, 슈퍼도 하시다가 여러 개를 뭐 비디오 가게도 하시다가
여러 개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사는 안 가시고 늘 그 집이고
네.
그 집 아래 이제 1층에 항상 가게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나 보면 늘 그 아주머니신데 업종이 바뀌셨는데
네.
슈퍼도 한때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은 동네 아주머니들의 네네. 이제 휴식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뭐 물건 사러 가면 다 이제 뭐 아이들 이야기
수다 떠시
막 하고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거 뭐 상장 이런 거 뭐 갖고 와서 자랑도 네네. 하시고 그런 것을 봤던 기억이 나요. 맞아. 그리고 서로 그 이제 카운터 계산하는데
네.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어디 나가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건 사러 가면 카운터에 계신 분이 가격을 모르세요. 저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네. 아 여기 주인 안 계신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여기 잠깐
있어요.
봐주고 있는 거라고.
네.
그럼 또 주인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막 네. 이런 추억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 바코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그죠, 그죠.
계산기로 이렇게 두드려
계산기로 이렇게 눌러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또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네요.
맞아요. 그리고 가끔씩 어떤 분은 그냥 2,000원에 가져가요.
맞아요.
가격 모르시는데
네.
막 아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저희도 슈퍼가 있었죠.
어디에요?
럭키 슈퍼라고.
네. 어땠어요, 거기는?
뭐 슈퍼에 관한 사연보다는 저는 그 문방구. 문방구라는 그 말이 근데 사전에 있는.
아, 그럼요. 네, 아, 네, 네. 문방구 많죠.
문방구가 요즘에 없잖아요.
없는데 가끔 네. 이제 초등학교 근처에는 한두 개 있죠.
아, 그래요?
아이들 이제 학용품 사야 되니까.
그것도 대기업에서 하는 그런.
아, 요즘에는 그 대기업에서 하는 그 기업형
아침 영광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형 슈퍼마켓 안에 이제 완구점이나 문구점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그 문방구는 거기서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팔고 막 그 뭐죠? 달고나라고 막 그런
맞아요.
것도 팔고.
그리고 요즘엔 우리가 예전에 불량식품이라고 했던 네, 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뽑기.
네.
동전 100원 넣으면
그런 거 다 있었던. 네,
뽑기 있고 막 그랬던 집이죠.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참 옛날 생각이 좀 나네요.
그러니까요.
아.
네. 김중혁 작가의 뭐라도 되겠지 읽어드리다 보니까 네. 예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래서 어쩌면 요즘 그 어린 친구들은 이 고향이라는 개념 혹은 뭐 우리 동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사실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고 뭐 이제 기억들을 나중에 이제 되짚다 보면 커서 다 비슷비슷한 기억들이 남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죠? 자기 동네만의 어떤 자기만 갖고 있는 그런 추억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저는 그러네요.
네. 오늘은 또 옛날 우리 동네 옛날 생각 또 이런 글이었어요.
네.
내일 또 재밌는 글 네, 부탁드릴게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임스 이하의 Summer Days 그리고 KD 랭의 Summer Fling 두 곡 듣고 올게요. 김중혁 작가의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중에서 오늘 제가 밑줄 긋은 문장입니다. 동네가 사라진다는 건 이름이 사라진 것이다. 사람의 이름이 사라지고 가격표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다. 우리 동네에만 있는 작고 오래된 가게들 좀 유심히 보고 자주 이용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안치환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입니다. EBS 경청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밤 지금까지 유난이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있을게요.